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어느 날 왕비와 그리고 개국 공신인 이지란과 이 세 사람이 앉아서 술자리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우리 세 사람밖에 없으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거짓없이 한번 우리 세 사람끼리 한번 털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멋지게 세워져 있는 뽕나무를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자. 우리가 정말 속에 있는 것을 거짓없이 털어놓으면 뽕나무 가지가 흔들리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여기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나는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양손에 뭔가를 두둑히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더라 라고 했더니 뽕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아 태조가 속에 있는 걸 진실되게 이야기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개국공신인 이지란이 말문을 엽니다. 내 위로는 한 분밖에 아니 계시고 내 아래로는 내 밑으로는 억조 창생이 있지만 사나이로 죽기 전에 왕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뽕나무가 막 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 이지란도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왕비인데 왕비가 꿀먹은 봉어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왕의 마음에 조급증도 생기고 불안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이지란도 뭘 이야기할 줄 모르니까 한참 그렇게 있다가 왕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신하들 중에 젊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왠지 가슴이 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뽕나무가 뿌리가 뽑히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실을 이야기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 이게 우리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구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가 없는 거예요. 왕이면서 다 가지고 다 갖추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두둑하게 뭔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예뻐 보이고 내 위로는 한 사람밖에 없고 세상에 하늘 아래 큰 소리 치고 사는 이질환이지만 그래도 나는 용대가리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절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라면 이 아홉 개의 순서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서 한번 쉬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몇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를 정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넣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셨을 거야. 시작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히라고요? 절제 가운데에 이 열매들을 맺히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절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이 절제는 귀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헬라 문화입니다. 그 헬라 철학과 이 헬라의 메탈러지가 이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이 헬라 문화 사회에서도 절제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윤리라는 책을 보면 아예 한 장, 한 챕터를 사용해서 self-control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절제를 소크라테스가 논하고 있다라니까. 성경에서도 성령의 열매, 절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그래도 덕망 있는 사람이라면 지식이 있다라는 사람이라면 철학을 논할 정도라면 절제는 지향하고 갖춰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절제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화들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윈도우 아래만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이 가지 않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요. 인천공항 가보셨어요? 그 식당들을 보면 앞에 음식물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별이 가지 않게 잘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함으로 맺혀내는 게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선을 그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와 세상이 말하는 절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5절 시작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옛날 성경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절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이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와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세상에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게 바로 세상에서 절제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본질적인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저는 사형제 중에 셋째입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문씨 집안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키도 제일 작고 등치도 제일 작습니다. 저희 동생이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두세 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 동생이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거든요. 옛날 방문했을 때 킬로그램으로 하면 100킬로가 훨씬 넘습니다. 키가 또 한 185 정도 되니까 그렇게 뚱뚱한 체격은 아니지만 보통 체격은 아니죠, 한국 사람 치고. 형집을 방문하고 나서 있는 동안에 살을 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생은 어릴 때부터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해버리는 아이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원하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가져야지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는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야, 아틀란타 와 있는 동안에, 형집에 와 있는데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루에 몇 번을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것, 그러면서 제게 작아서 못 입는 청바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못 입는 걸 100kg가 넘는 동생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을 빼고 입어서 사진 찍어서 증거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곧 사진 보내겠구나 했는데 몇 개월이 안 돼서 그 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는 헐렁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1년이 안 돼서 35kg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독한 놈 아닙니까? 한번 방문을 할 텐데 아래 위로 한번 째려봐 주십시오. 대단한 결단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이 절제력을 보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모든 것을 희생하며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희생하고 절제하며 그것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여자? 결혼 이미 했었습니다.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하면 한다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 결단하면 하는지 알지? 나쁜 것은 아니죠. 뭔가를 결정하고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그것.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것, 젊은 것, 영원한 거예요. 결국은 썩어질 거예요. 결국은 썩어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는 믿음의 사람이 예스 해야 하고 할 때 무슨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스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노 해야 될 때는 무슨 희생을 치르고라도 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절제라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남자 혼자는 인생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돕는 배필의 도움 아래서만 남자는 그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김일이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남자가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건 돕는 배필의 도움 속에서요.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 영화 보셨을 거예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죠. 탐 크루즈가 그 영화에서 제리 맥과이어를 역할을 했는데 스포츠 에이전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 그 회사가 아주 큰 히트를 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함께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와이프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와이프가 있는 데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공항에서도 달려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내렸는데 또 달려가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You complete me.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완성시켜주는 거야. You complete me. 그렇죠. 돕는 배필이 도와주는 속에서 남자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돕는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상대방. 두 번째는 돕는 반대자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먼저는 돕는 상대방을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리를 쫓는 남편을 아내가 믿음으로 예스 해주는 게 제대로 된 배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운 것처럼 남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아내가 옆에서 예스 해주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배필이라는 것. 남편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추구하고 구별됨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에 아내가 옆에서 예스 해주는 것,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스 해야 될 때 예스 해주는 것이 남편을 제대로 보필해주는, 배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정 또한도 보호하고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돕는 반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반대자라는 의미는 노 해야 될 때 노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조건 예스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스가 정말 예스되고 귀한 예스가 되기 위해서 노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가 없이 무조건 예스하면 예스가 귀한지를 몰라요. 노를 잘해야지 예스가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라고 해야 될 때 노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남편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믿음의 아내가 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을 볼 때 아내는 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노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육신의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예스를 하면 남편만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가정과 내 영혼까지도 변질시켜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스해야 될 때 예스하고 노 해할 때 노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절제에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나는 싱글인데 혼자 있는데 남편이 없는데 나는 젊은데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독립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누구도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가정에 둘레면 가정 안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스 해야 될 때에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예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노해야 될 그 상황에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노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남자 여자를 뛰어넘어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예스 해야 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스 하고 노라고 해야 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하는 그런 성령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모습을 성경에서 아주 잘 그림으로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셔도 돼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자 마음의 절제가 없는 게 곧 뭐와 같다고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벽이 없는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의 성벽의 모습이 바로 그 성의 위상입니다. 그게 바로 안전이고 보호이고 생명과 직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절제의 성벽을 믿음의 사람은 든든하게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 마음 안에 절제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면 언어든 행동이든 폭력은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 마음 안에 절제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잘됨을 결코 진정으로 박수쳐 줄 수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절제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음욕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절제 없는 마음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레베카 파이퍼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Out of the salt shaker and into the world라는 제목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Salt shaker. 소금통 안에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into the world. 세상에 좀 뿌려지라라는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삶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것, 내 삶을 통제하게 만드는 그것,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것,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 운동선수의 예를 듭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 그럴 때 이 사람의 하나님은 누가 된다고요? 금메달인 거예요. 우승인 거예요. 챔피언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겠다라고 가족까지 희생하고 가족과 보내는 그 시간까지 절제한다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저희 가족끼리 나가서 저녁을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좀 흐리지만 진흙이 가득한데 저기에 비가 와서 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목이 말라서 저 물을 그냥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다 울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절제하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걸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삶에 절제하고 내 삶에서 희생할 것 희생하며 놀고 싶은 그 시간 희생하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절제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즈니스가 참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릴 때 가장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오, 돈 벌여 보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요. 바로 그럼요 나왔습니다. 돈이 잘 벌릴 때 없는 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희생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수요 예배 시간 먼저 컷합니다. 왜? 그 한 시간 또 LA에서 오고 가는 시간 하면 거의 3시간이거든요. 그 3시간이면 돈이 온. 늦게까지 돈 벌고 집에 가니까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또 갑자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사는 하우스 페이먼트 내요 안 내요? 집값 내요 안 내요? 차값 내요 안 내요? 근데 가장 먼저 뭘 희생하는지 아세요? 11조는 돈을 못 보니까 아예 안 내는 거고요. 헌금까지 가장 먼저 희생을 하더라고요.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어지면 남편으로서의 그 포지션 내려놓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으로서의 포지션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내로서의 포지션도 내려놓지 않고요. 지치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포지션은 교회의 직분 먼저 희생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을 위해 급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게 절제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시겠어요? 급한 것을 쫓아 사시겠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반석 위에 짓겠다라는.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도구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릭 원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주님을 따로 데리고 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을 혼을 내는데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혼내듯이 주님을 혼냈습니다. 주님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 보지 못했냐고. 그때 원본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주님이 들어올 때 와 하고 환영할 때 지축이 흔들렸다라고 원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정도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본 성경을 보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야,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자리 해먹겠구나, 영광 가운데 살겠구나를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죽겠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책망을 하시는지는 안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사모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거든요. 기도의 무릎을 드리기보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드리기보다 주님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뭔가를 얻어내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식구 건강하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라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소원하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절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모욕스러운 십자가 위에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견디셨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밑에서 모욕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구원하면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네 먼저 내려와서 너 먼저 구원해보라고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내 같으면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은 하시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왜 하고 싶은 행동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절제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 고통을, 그 모욕감을 견뎌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인생을 살고 살아보면 내가 확 뱉어버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절제하셨지, 나도 절제해야지. 주님처럼 우리도 절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절제를 깨닫고 우리도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잘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